오늘 아침에 읽은 이 9장 말씀은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움과 또그 솔로몬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솔로몬의 역사 가운데는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최전성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의 지혜와 그의 통치, 그의 능력에 감탄했던 주변의 많은 왕들이 찾아와서 교제하고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워가고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 이략 이 중근동 지방의 최고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고 소문난 지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부가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서 수많은 금과 은을 보유한 경제적 부국으로 나아갔다라는 점이 두 번째 내용이었고 세 번째 내용은 그렇게 40년을 통치한 솔로몬도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왕들이 와서 이 솔로몬과의 교제를 청하고 또 솔로몬과의 만남을 갖기를 간절히 원해서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내용인데 그 대표적인 경우를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 고대 왕국의 시절, 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의 3000년 전의 역사인데 이 시기에는 치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권력 있는 곳에 지식도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또 각종의 지혜로운 지식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각국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지식이 보편화되던 시기가 아니고 지식이 특수한 몇몇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던 시대였죠. 그래서 권력층들끼리 모이면 이 각국의 왕들끼리 모이면 단순히 정치적인 통상에 관한 그런 이야기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나라에서 익혔던 학문적인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제해서 그런 일종의 큰 교제 모임을 만들게 됐던 것이 고대 왕들끼리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지식을 서로 교환하고 하는 그런 큰 모임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스바가 어디에 있는 어떤 나라냐라는 것은 크게 두 이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멘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중동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인데 왜 예멘으로 보는가 하면 예멘이 예로부터 금 생산으로 유명했고 또 각종 향품, 이 향료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예멘이 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금을 많이 가지고 오고 각종 향품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스바 왕국이 이 예멘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고대 왕국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한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북부 지방의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에티오피아라 그러면 좀 후진국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에티오피아는 고대로부터 아프리카 경제의 중심지였고 이집트와 견줄 만큼의 국력을 가진 그런 나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이스라엘과의 교제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스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나라 이름은 이 스바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취했는데 그 후처 이름이 거두라라는 후처였습니다. 이 거두라의 아들을 거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욕산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욕산의 아들이 바로 이 스바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스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던 그런 한 종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고 늘 이스라엘과 교류가 끊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스바 왕국의 사람들인데 바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는데 대체로 이 견해는 이 에티오피아다라는 것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실각해서 다 사라졌지만 에티오피아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왕국이 있었을 때 셀라시의 황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황제 역시 국제전도모임에 1966년인가에 독일에 있었던 국제전도모임에 참석해서 연설하면서 자신의 가족이 바로 이 솔로몬의 후손들이다라고 직접 말하는 것을 학자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폐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솔로몬의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들 스스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이스라엘과 친근감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시면 그 시대도 보시면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집사 빌립의 전도를 받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해서 에티오피아 지역의 큰 교회 전통이 지금까지도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등등을 보면 결코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 등등을 보면 이 찾아왔던 에티오피아 여왕도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의 도시 구조나 성전의 화려함이나 또 거기에서 왕궁의 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상 이상으로 발전되고 화려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놀라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역시 스바 여왕만 그랬다 말하지 않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교제를 청하고 또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보고 놀라고 이런 복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결실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점을 성경이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갈수록 이 솔로몬 시대 화려함을 언급하는 것까지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참 감사한데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솔로몬 시대 화려함이나 부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안타까운 요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방패를 수백 개를 만들었는데 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금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쓰이는 용도로는 적합하지가 않죠. 금이 그렇게 아주 견고한 물질도 아니고 또 그 금방패를 들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일종의 장식용이었고 부를 과시하는 용이었습니다. 또 다시스와의 무역을 했다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인데 다시스와 무역을 해서 실어온 것이 무슨 공작새를 실어오고 이런 기록들이 오늘 말씀에도 있죠.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희귀동물들을 실어왔는데 이런 건 역시 건강한 경제생활이기보다는 사치하고 화려함을 즐기는 그런 용도로 쓰여졌던 관상용의 동물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국 사치하는 일에 더 집중되었지 백성들의 민생을 살피고 삶을 골고루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예루살렘만 아니라 변두리에 사는 지방에 사는 그런 백성들까지의 삶도 향상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그런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수도이기도 하고 솔로몬의 왕궁이 있기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어서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는 백향목을 평지에 뽑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루살렘이 굉장히 화려했다고 하는데 그 반면에 다른 지역에 있는 저 광야에 사는 사람들, 산골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발전됐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아서 모든 부와 화려함이 오로지 예루살렘에 집중되었던 시기가 이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로보암 왕을 찾아와서 했던 가장 첫 번째였던 이야기가 우리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세금도 너무 많이 내야 되고 노역으로 나가서 봉사해야 되는 날도 너무 많고 하니까 이거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또 그 요구가 거절되자 나라가 나누어지는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렇게 될 만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결국 필요했을 터인데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세금 내서 이런 일을 했을 터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경제적인 부를 자랑하고 화려한 도시 문화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이후에 그 부가 골고루 백성들에게 나누어지지 않고 왕궁을 화려하게 만들고 왕실이 사치한 생활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훗날의 불행한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시기에는 국제적인 지도자로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국제적인 지도자로 부상해 가면서 이 역대하에는 솔로몬이 그 시대의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국제적인 명성이 자자해지게 되면서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그렇게 교류를 통해서 그 인근 지역 모든 나라들의 종교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마치 각 나라의 종교 전시장처럼 되어버리게 되고 또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정략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어떤 각종의 종교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서의 기능보다는 국제적인 문화와 종교가 혼재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서 후기로 갈수록 신앙이 점점 쇠퇴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국제적인 명성이 높아지고 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겠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런 혼잡함이 이루어지는 부작용도 낳게 됩니다. 이런 말기에 한쪽의 잘못은 경제적인 축복을 사치하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살피는 일에 소홀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 가진 지도자가 되면서 많은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나 종교를 분별 없이 들어왔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그 자신도 말년에 타락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불행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이 구장에서 말하는 것은 솔로몬의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40년을 통치한 다음에 죽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묘실에 안장되었다라는 것으로 솔로몬 시대가 끝이 납니다. 솔로몬의 영화나 솔로몬의 그 지혜나 이 모든 것들 얼마나 뛰어난 것이겠습니까? 그 머리에 가지고 있던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슨 묻는 말에 동식물이나 질이나 천체 등등에 대해서 묻는 말에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무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삶도 세상에서는 종말을 구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부의 양의 관계없이 또 권력의 유무의 관계없이 삶의 규모가 크다 적다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세월의 한계가 다하면 나그네 길이 끝이 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면 누구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다윗도 그렇게 가면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도 역시 예비 없이 그 길로 갔습니다. 예전 로마 제국 시절에 그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시가를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가 행진을 할 때 항상 그 군중들 틈에 한 사람을 세워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해라.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분 좋게 돌아와서 개선 행진을 하는데 한 사람이 반드시 군중 속에 배치되어 있다가 행진해가는 장군의 뒤에다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겼다고 좋아하지 언젠가 인생은 다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죽음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죽음의 날을 준비하지 잘 못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의 말년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결국은 세상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화려한 것도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진 것도 가지지 못한 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을 견고히 하실 수 있는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세상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